일요일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 수출 금지를 위반한 11개 기업과 개인 3명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함께 발표한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기업 6개와 중국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란과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각각 본사를 둔 이들 기업이 홍콩에 본사를 둔 트릴리언스 석유화학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이란 석유 산업은 이란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며 중동 전역에 걸쳐 악의적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미국의 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제재 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프랑스가 국제형사재판소 ICC 고위 관계자들을 제재한 미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유럽연합은 국제형사사법제도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재판소와 회원국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ICC에 대한 지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제재 철회를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CC는 곧 회의를 열어 미국의 조치와 법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오늘 무장정파 탈레반과의 휴전 협상을 위해 지금까지 약 5천 명의 탈레반 수감자들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아프간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석방된 탈레반 전사들과 다른 수감자들이 모두 5천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수감자들은 살인 등 중범죄에 가담했다면서 이들의 석방 여부는 국제사회와 합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측은 지난 2월 체결된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정에 따라 서로가 억류하고 있던 수감자들을 석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양측의 산발적인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경찰에 체포된 흑인 남성의 복면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면서 시위대는 어제까지 이틀 연속 로치스터 거리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일에는 100여 명이 시위를 벌이다 9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지난 3월 로체스터에서 흑인 남성 데니얼 프루드 체포 과정에서 얼굴에 복면을 씌웠다가 그가 질식해 숨지게 했습니다. 로체스터 시장은 해당 경찰관 7명을 정지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와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최근 흑인 남성이 잇따라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오는 10월까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10월까지 코로나 백신이 준비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어 11월이나 12월에는 좀 더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안정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승인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 파이저는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 백신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615만여 명과 18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알려준 한국의 방탄소년단 BTS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BTS가 마스크 착용을 상기시켜주고 아미로 알려진 전 세계 팬들의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BTS 멤버 제이홉과 마스크를 착용한 나머지 멤버들이 웃는 모습이 담긴 7초 정도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함께라면 이 대유행을 종식할 수 있다며 BTS가 좋은 음악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상처를 치유해주는 메시지를 전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4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전추한 미 8군 사령관 등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ICBM용 고체 연료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기반 시설과 인력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 대선 이후에나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 20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전략 무기가 북한이 주장하는 역량을 실제 갖추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3일 VOA에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당 창건 이래 무슨 일을 할지 추측할 순 없지만 전략적 역량이 증대했다는 것을 과시하려 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해리 카자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다수의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이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다음 달 열병식에 맞춰 연습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 지도부는 전략적 역량 강화가 억제력을 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하지만 이런 역량이 북한의 억제력을 결코 높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어떤 종류의 무기를 내놓을지는 알기 어렵고 또 내놓는 무기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갖출지 확인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북한이 다음 달 신형 전략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진짜일지 아닐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시험이나 개발을 끝내기 전에 미사일 모형이나 가짜 미사일을 전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만약 북한이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같은 것을 공개한다면 이것이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은 10%라도 있는 것이라고 윌리엄스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신형 전략무기 공개 여부는 북한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잘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10월 10일 창건일 열병식은 북한의 매년 중요한 행사라며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 무기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페퍼 소장은 2018년 9월 9일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호와 15호를 등장시키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당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기대감을 갖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잃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켄고스 국장은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공개하는 건 미사일을 실제 시험하는 것보다 미국이 강하게 대응할 위험 부담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good possibility because I think it makes more sense to roll it out in a parade versus testing it.
고스 국장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서 더 나아가 다핵탄두 미사일 MIRB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열병식에서 선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Highlight a new configuration of missile that may suggest that it has a MIRV capability.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역량이 있음을 강조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킹고스 국장은 그럴 경우 미국의 안보 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열병식에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체 연료 생산과 유지의 문제, 기반 시설과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3일 VOA와의 통화에서 지난 1에서 2년간이 북한 미사일 고체 연료 사용의 실질적 중흥기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ll of North Korea's missile tests for the past few years have been newer models of solid fuel.
지난 몇 년간 시험 발사된 거의 모든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장착한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하지만 이 미사일들의 사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기대해온 고체 연료 사용 ICBM과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고체 연료 개발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고체 연료 ICBM 개발과 관련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로 고체 연료의 생산과 유지 문제를 꼽았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체 개발은 방위산업의 기반시설 역량은 물론 알루미늄을 비롯한 엄청난 양의 중금속이 생산되거나 수입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 추진체를 운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과 전문화된 군인 양성도 북한으로서는 현재 어려울 것이라고 윌리엄스 부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도 북한의 ICBM용 고체 연료 개발에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이 북극성 1호를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 실험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ICBM용 고체 추진체 개발을 위한 기관시설과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고정시험 발사 등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소한 10여 차례의 시험 발사가 필요했지만 관측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켄고스 국장은 북한이 고체 연료 역량을 갖고 있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지 입증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while they feasibly have a viable solid fuel capability, it's something that I think is far from proven.
고스 국장은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다른 부분들도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북 대화가 재개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미 한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는 3일 미 조지 워싱턴 대학이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미 대선 이후에나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 have a hunch that North Korea is waiting for the November election, presidential election here in the United States.
이 대사는 미국 대선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북한은 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선 이후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시작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협상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하지만 언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사는 남북한 역시 대화가 단절됐지만 미 대선 이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등과 같이 비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이 독자적으로 부과한 제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최대한 빨리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cannot survive with the sanctions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dividual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한국이 미국과의 튼튼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바로 이런 동맹을 통해 북한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며 안보 측면에서 한국은 미한 동맹에 의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rough this alliance, South Korea has been protected from invasion of North Korea again.
그러나 안보만으로는 한 나라가 살아남을 수 없고 경제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교역국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이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대사는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만큼 안보와 경제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ow to balance these two elements as I briefly mentioned in my speech. These two elements.
이 대사는 미한 동맹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주장이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이견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다며 따라서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6월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며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강력한 국제 제재 속에서도 불법 활동과 비공식 무역을 통해 연간 최대 10억 달러의 외화를 계속 벌어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환적을 통한 석탄 수출과 해상 조업권 판매, 중국과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을 통해 적어도 수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환난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김영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7월 국제어업감시기구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8개 기관이 북한 수역 내 불법 어선활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레이저와 야간 고해상도 광학촬영 등 혁신적인 인공위성 기술들을 활용해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은밀하게 조업하고 이동하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을 입체적으로 밝혀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The combination of radar, optical imagery and vessel GPS transponder data
보고서는 2017년에서 2018년에 중국 어선 적어도 900척 이상이 북한 수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오징어 16만 4천 톤을 포획해 5억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업권 판매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중국 어선들의 조업권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과 중국 업체가 체결한 일부 계약서까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런 조업권 불법 판매는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는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의 김민관 부부장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공식적 외화 획득 수단을 8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의 호시무역, 무기류, 귀금속 수출,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관광, 조업권 판매, 해외 건설, 소득수지 분야의 해외 파견 노동자 등이 있다는 겁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3일 VOA에 북한의 이런 비공식 외화 획득이 모두 기술적으로는 불법 행위라며 특히 최근 사이버 공격으로 엄청난 돈을 훔치는 행태와 불법 환적을 통한 석탄 등의 수출 움직임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worrisome area is cyber theft of huge amounts of money from central banks is clearly more worrisome.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이런 제재 회피 등 불법 활동을 통해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여러 분야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작년 1월에서 8월까지 최소한 370만 톤, 미화로 3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고 최소 100만 톤에 달하는 2,200만 달러 상당의 모래를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겁니다. 또 불법적인 조업권 판매와 해외 노동자들을 통한 외화벌이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석 달 기한에 북한 내 조업권이 어선 한 척당 미화로 5만 7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며 북한은 이를 통해 2018년에만 1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윤인주 부연구위원은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오징어잡이 배로 성수기에 동해 북한 수역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처리 성수기가 7월에서 11월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에만 입어를 하는 조건인데, 그래서 이제 3개월, 4개월 나오는 거고요. 중국에서 못하게 하는 금어기에 오징어처럼 맞춰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산하 동해 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동해상을 거쳐 북한 수역으로 간 중국 어선은 2018년에 2161척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2천여 척에 달합니다. 유엔 보고서가 밝힌 어선 한 척당 5만 7천 달러를 적용하면 북한은 지난 3년 동안 주호권 판매를 통해 대략 3억 4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영희 한국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VOA에 북한 어선들이 워낙 부실해 북한 당국으로서는 차라리 주호권을 팔아 외화를 버는 게 더 낫다는 계산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앞서 이에 대한 VOA 질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유엔 회원국에 해산물과 어업권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작년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 적어도 수만 명이 외화벌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정보기술 노동자는 최소 1,000명, 평균 월급은 5,000달러로 북한 당국이 이들을 통해서만 연간 2천만 달러를 계속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내 한 북한 관계자는 지난주 VOA에 IT 노동자를 제외한 건설 노동자가 아직 1만 명 혹은 그 이상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그러나 지난 5월 언론들에 북한 노동자 1,000명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남아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중국 역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다양한 비자를 통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가 10만여 명, 북한 당국이 이를 통해 5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종규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에 대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노동자 부분은 그렇게까지 타격을 받았나 거의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물론 좀 불편함은 늘었겠지만 여기서 받아들이는 수입 자체가 그렇게 줄어들었을까. 그리고 또 조업권 그런 것들도 있고 주로 수출 품목들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국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 등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까지 연간 수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 정도를 다른 곳에서 벌어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석탄 뉴스가 옛날 규모에 비해서 한 20, 30% 정도 될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이 한 거기서 오는 수입이 한 뭐 1년에 2억 혹은 3억 달러 정도 돌려보내지 않은 그런 그 근로자 수입 2, 3억 정도 의류 수출 같은 경우는 거의 하고 있다 봐요. 아마 통계 안 잡히는 루프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피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뭐 배에서 배로 바로 옮기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공식 무역 규모로 볼 때는 모르는 이제 안 노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 합치면 절반 정도는 한 10억 달러 정도는 그런 식으로 벌어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선박 간 환적과 조업권 판매 등 비공식 불법 활동은 대부분 감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노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수입도 상당히 힘들어진 북한 수뇌부가 이런 불법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더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국제금융거래망, 현금 자동 입출금기 시스템을 해킹해 불법 자금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금융 사이버 해킹 조직이 2015년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 편취를 시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활동을 통한 북한의 자금 탈취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민간 전문가 등이 그동안 줄곧 경고를 발령해왔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위험은 낮고 이익은 크며 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술이 정교해 책임 규명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은행 금융망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이 최대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루시의 카일라 이젠만 연구원은 3일 VOA에 북한 해커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제재 대상국들에 비해 훨씬 더 발전된 사이버 범죄 행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젠만 연구원은 북한 해커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조달하고 세탁한 암호화폐 등을 정권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기술의 정교성에 주목하면서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에 대규모 자원을 가동해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가상화폐의 익명성뿐 아니라 신생산업의 불완전한 규제를 악용하고 믹서 체인호핑 등의 수법을 이용해 가상화폐 자금 거래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거래 분석업체 체인얼리시스의 제시 스피로 국장은 북한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적어도 미화 15억 달러의 가상화폐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나라 행위자들의 탈취 규모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comfortable saying at present is that North Koreans have stolen at least $1.5 billion.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15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지난해 9월 라자루스,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개 북한 해킹 그룹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 지역 거래소 5곳을 공격해 암호화폐로만 5억 7,100만 달러를 탈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북한이 2018년부터 2년간 약 2억 5,30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중 최대 규모는 2018년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해 탈취한 약 2억 5천만 달러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 미 연방검찰은 지난달 27일 몰수소송장에서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각각 27만 3천 달러와 247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안보 전략 전문가인 리처드 아크넨 미신시내티 대학 교수는 사이버 공간이 북한 정권의 가상화폐 편취뿐 아니라 ATM 거래 조작, 은행 금융망 공격 등 금융 조작을 통해 자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고 말했습니다.
Cyber has opened up a new opportunity for
미 국토안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사이버사령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범죄합동 경보에서 북한 해킹단체 비글보이즈가 2015년 이후 금융망 해킹을 통해 적어도 2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 아래 2014년부터 활동한 비글보이즈는 특히 은행의 소매 결제 시스템을 감염시킨 뒤 ATM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인 패스트캐시 작전의 실행자로 지목됐습니다. 또 비글보이즈의 상위 집단으로 지목된 히든코브라는 2017년에 30여 개 나라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전례가 있고 2018년에는 23개 나라 ATM에서 동시에 현금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2018년 10월 발령한 주의보에서 히든코브라가 패스트캐시 작전을 통해 미화 수천만 달러 상당을 탈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벤자민 리드 선임 연구원은 북한 해커들이 약 8천만 달러 규모의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사건이 발생한 2016년을 기점으로 자금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이버 공격 방법을 고안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nce then, they've continued to innovate and sort of adapt new ways of trying to get money.
리드 연구원은 북한이 2016년 이후 다수의 해킹 조직을 활용해 사이버 활동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중 이윤 창출 목적의 공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북한이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제재 회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시내티 대학의 하크네 교수는 대북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은 사이버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당국이 전 세계 네트워크를 상대로 한 북한 해커 수색, 금융기관에 배치되기 전 악성코드 적발, 북한의 불법 금융행위에 관한 경보 발령 등의 대응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fact that U.S. Cyber Command was explicit last week about persistent engagement.
하크넷 교수는 미 행정부가 최근 발령한 금융범죄합동 경보는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간 내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현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로비 활동을 벌인 단체는 진보 성향의 단체 세 곳과 일본 보수 연합 등 총 네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올해부터 대북 로비를 중단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는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인 Council for Livable World와 평화정책 로비 단체인 FCNL, 여성평화운동단체인 Women Cross DMZ, 그리고 일본 보수연합으로 파악됐습니다. VOA가 미국 내 로비 업체들이 의회에 보고한 올 1, 2분기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4개 단체가 고용한 로비 업체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의 로비는 3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ouncil for Livable World는 단체 소속 자체 로비스트를 통해 상원과 하원을 상대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 제한 법안과 전반적인 비확산 문제, 미국의 핵무기 예산에 관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로칸나 하원 의원이 각각 상정한 위헌적 대북 선제 타격 금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의회를 상대로 미국과 북한 관계,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로비를 진행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 제거를 목표로 진보 성향의 국가안보 정책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초부터 북한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비확산과 선제 타격 금지 정책과 관련한 로비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 단체 산하 연구기관인 워싱턴의 군축 비왕사 센터입니다. 위민크로스 DMZ는 워싱턴의 EB 컨설팅이라는 로비업체를 통해 하원을 상대로 칸나원이 상정한 한국전쟁 공식 종결 촉구 결의안 지지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위민크로스 DMZ는 한반도 외교안보에만 초점을 맞춰 로비 활동을 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로비를 시작했으며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제재 해제 등을 촉구하는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943년 퀘이커 종교친우회 회원들이 조직한 평화정책 옹호단체인 FCNL은 2017년 초부터 하원의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과 대북 선제타격 금지법안 지지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분기별 로비 자금은 100만 달러로 보고됐습니다. 일본 보수연합은 버지니아에 있는 로비업체 FAK 전략을 고용해 하원을 상대로 북핵 위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 동맹안보 관련 로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보수연합은 일본 행복실현당의 창립회장인 지키도 아에바가 만든 단체로 2017년부터 꾸준히 동일한 내용의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로비 업체는 미국 보수연합과 제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온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올해부터 대북 로비를 중단했습니다. 원비어 부모는 2017년 11월부터 워싱턴의 로비 업체 맥과이어우드 컨설팅을 고용해 의회와 백악관, 국무부 등을 상대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와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었습니다. 미 정부는 2017년 11월 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의회는 지난해 말 이른바 원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내 로비스트와 로비업체는 1995년 제정된 로비공개법에 따라 12,500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지출할 경우 활동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 국방부가 저위력 핵폭탄 개발과 실전 배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실제 국지전 상황에서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생화학 무기 공격 가능성에 대응한다는 셈법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W-76-2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용 저위력 핵탄두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어 3월에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B-61-12 전술 핵폭탄 공중 투하 시험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 인증까지 발표하면서 내년 회기 연도에 첫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공격용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탄두 장착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개발도 신형 전술 핵무기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위력 핵탄두는 기존의 전략무기급 핵탄두의 폭발력보다는 약하지만 종류에 따라 5킬로톤 안팎의 위력을 지녀 폭발 반경 2킬로미터 이내를 초토화시키는 동시에 방사능 오염수치도 크게 줄인 무기를 칭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저위력 핵무기 실전 배치는 미국이 단순 위협 차원이 아니라 실전 상황에서 투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성국에 시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 억지력 셈법은 적성국을 겨냥한 심리전이 핵심 전제가 된다며 최근 미국이 냉전 이후 저위력 핵무기의 효용성을 재평가하게 된 배경으로 국지전에서의 억지 효과를 들었습니다. 전략 핵무기의 경우 한 번의 투사로도 핵 전면전이라는 사고 확증 파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국들에게 갈등 확산의 의지를 단념시키는 수단으로서 저위력 핵탄두의 유용성을 재발견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가 아닌 생화학 무기로 국지전을 감행할 경우 대칭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도 저위력 핵탄두 사용이라는 선택지를 들여보는 계기가 됐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The argumen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we need to have proportional means to respond.
북한의 생화학 무기 투사에 대한 대칭적 보복 수단으로서 미군의 재래식 무기 대응만으로는 갈등 확산을 단념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 사용에 대한 추가 징벌 효과로서 저위력 핵탄두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로버트 슈퍼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2일 저위력 핵무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단순히 핵 공격에 대한 억지력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a turning large scale conventional aggression, biological and chemical attacks, and reassuring allies against these threats so that they don't seek to acquire nuclear arsenals.
저위력 핵폭탄은 적성국의 대규모 재래식 도발과 생화학 무기 투사에 대한 대응, 동맹국의 자체 핵무장 추구를 단념시키기 위한 보다 넓은 국가안보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적성국에 언제든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모호성을 유지하길 원한다며 미국이 핵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취하지 않은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대각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일본의 경우 북한이 도쿄를 향해 생화학 무기를 투사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런 상황이 닥칠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기를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Their concern is that North Korea would use biological weapons against Tokyo. And if the U.S. has a no first use policy, then we, the U.S. technically could not retaliate.
한편 베넷 연구원은 실전 배치를 앞둔 B-61-12의 경우 지하시설을 초토화시키는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유사시 북한의 주요 시설을 원점 타격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한반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저위력 핵폭탄의 작전 개념 구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f an adversary believes that a capability will never be used, then it won't deter.
그러나 핵 억지 셈법에서 중요한 건 적성국들에게 미국이 실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UN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지난해 북한에 6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 2020에서 북한의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신속 대응을 위해 지난해 10월 6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금이 세계식량계획과 UN 아동기금, 식량농업기구 등 3개 UN기관을 통해 집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 지원금의 대부분은 지난해 9월 북한을 강타한 태풍 링링 피해 복구에 사용됐습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지난해 54개 UN 회원국과 3개 지방정부, 1개 재단으로부터 8억 3,400만 달러를 모금해 49개 나라 2,940만 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소말리아가 4,99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4,570만 달러의 콩고 민주공화국과 4,340만 달러의 수단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대북 지원액은 49개 나라 가운데 27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에 총 1억 4,700만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올해 6월에는 북한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500만 달러의 기금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오늘로 4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재단 출범이나 북한 인권대사 임명 등 핵심 조항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당 법률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해당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현재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0년 넘게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016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북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그리고 통일부 장관 추천 2명 등 모두 12명의 이사를 뽑도록 돼 있지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당의 재단이사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해달라는 야당 의원의 주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그 결산 소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주문이 있으셨다고 그 보고 받았고요. 지금 저도 그 사안 자체를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 검토 결과 되는 대로 의원님께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2017년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후임을 4년째 인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대사가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지 않다며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태훈 한변 회장입니다.
법률에 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위반이고 법률의 위반이고 즉 법치주의에 반하고 또 인권국가에 또 반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조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역행을 한다. 두 가지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변에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 북한인권법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일련의 액션 플랜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모든 문명화된 사회의 시민이라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눈 감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남북한 평화를 목표로 삼은 데 대해 이를 지지한다면서도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인권 논의가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we discuss peace, we should bear in mind that peace should include all stakeholders.
퀸타나 보고관은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평화의 혜택에 돌아가야 한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평화가 결코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에 한국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내 북한인권 전문가는 한국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미국에선 북한 인권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북한 인권법을 집행할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 인권법이 제정 당시 여야의 합의로 인권활동은 물론이고 대북 인도적 활동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현 정부 여당으로선 법이 집행될 경우 북한 정권이 꺼려하는 인권활동만 작동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학생들에게 북한 문학을 가르치는 한국계 미국인 학자가 북한의 코미디 영화를 소개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워싱턴의 미 의회 도서관에서 나는 간첩을 염탐한다. 북한 코미디 영화의 불안과 익살이란 제목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소냐리 의회 도서관 한국관 수석사서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에서 리 사서는 청중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It's a sunny day, but it's raining. Something like that. So to me, this was one of them. When I heard first time from Dr. Kim, North Korea and comedy film, really?
만약에 햇살 쨍쨍한 날인데 동시에 비가 내린다면 좀 이상합니다. 제게는 이런 일 중 하나였습니다. 독재국가 북한에서 사는 주민들이 코미디 영화를 보며 웃는다는 말이 의아했고 정말 그런지 궁금했다는 설명입니다. 리사서는 자신과 같은 궁금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임마누엘 김 교수는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백남룡 작가와 면담하고 그의 대표작인 1988년작 소설 벗의 영문 번역본을 올 4월 출간했습니다. 김 교수의 의회 도서관 강연은 최근 출간한 책 내용의 일부로 북한 주민들을 웃게 하는 코미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 교수가 북한 코미디 영화를 연구한 배경은 북한 코미디 영화 연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영화를 다룰 때 뭐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등 뭐 그렇게 되게 시리얼한 드라마틱한 영화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분석하냐? 이런 게 다 선전적이다. 이런 게 다 역사에 역사를 그리는 거다. 뭐 식민지 시대를 그리고 또는 뭐 6.25 전쟁을 그리고 또 이제 당과 그 리더들을 잘 이렇게 묘사하는 영화들이 이렇게 있다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요. 근데 그게 완벽한 그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외에도 이 코미디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항상 serious하고 dramatic한 영화들만 분석을 하나 왜 코미디 영화는 항상 이렇게 변두리로 이렇게 떨어지나.
무엇보다 북한의 코미디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코미디 영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웃는 이유와 관점은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지난 6월 출간된 김 교수의 책 웃는 북한 사람들 북한 코미디 영화들의 문화. 140여 쪽 분량의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됐고 각 장마다 김 교수가 꼽은 북한의 코미디 영화, 즉 경희극과 북한 주민의 반응을 주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첫 장 코미디언 코미디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님에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독특한 형식의 영화 보람찬 생활을 소개했습니다. 김 교수는 영화를 언급할 때 배우 송강호의 기생충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영화를 인식할 때 배우를 먼저 떠올린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장은 간첩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인데 누구를 봐도 의심부터 하고 보는 북한의 문화를 풍자한 내용이 주민들에게 웃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 교수는 북한에서는 1970년대부터 80년대가 코미디 영화 경희극의 황금기로 볼 수 있다며 1970년대 영화 우리 집 문제를 세 번째 장에서 다뤘습니다.
일이 하도 바빠서 학습회 참가할 시간이 있길 하나 학습장 정리할 시간이 있길 하나.
우리 부장 동지가
영화 우리집 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50대 이상 북한 사람이라면 100%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코미디 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집 문제는 북한의 희극 배우 고 김세영 씨가 주연으로 등장하며 우체국장과 아내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는데 꾀병을 부리며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부부의 일상과 부부가 간부로서 비판받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잉어국에다가 방춧가루나 얼벌벌하게 쳐서 후를 마셨으면
잉어라.
김 교수는 이 영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좋아하지 않았으며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교육적인 내용이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출시됐을 때 부패한 간부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담지 않은 것도 특이하다고 설명합니다.
나중에 그 국장이 비판을 받잖아요. 하지만 자리를 잃지는 않아요. 그냥 끝나버려요. 비판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인물은 그 와이프죠. 와이프가 네. 그 인민반 회의에서 비판을 이제 받았는데 보통 다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도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삶을 이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걸 안 보여줘요. 예, 그래서 좀 더 쇼킹하고요.
교육적이고 웃기며 가벼운 내용의 영화라는 의미의 경희극인 우리 집 문제는 지난 4월 의회 도서관 강연에서도 언급됩니다. 이 작품의 후속작이 10편이 넘을 만큼 큰 인기를 누렸다는 김 교수의 말에 청중은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 문제의 후속작이 우리 옆집 문제, 우리 아랫집 문제, 우리 처갓집 문제, 다시 시작된 우리 집 문제라는 제목으로 나왔다며 북한의 재치와 유머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평양 요리사 출신 50대 탈북 남성 박명남 씨는 우리 집 문제를 여러 번 돌려볼 만큼 재밌던 영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을 풍자화하면서 하는 북한의 영화, 코미디 영화 우리 집 문제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리즈로 한 번 10여 편 넘게 나왔는데 그거 옛날에 7, 80년대 그게 최고였어요. 간부들하고 가족들에 대한 그 아주 부패한 생활 이런 걸 아주 풍자한 건데 현실적이니까 굉장히 웃기고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 코미디는 그러니까 밤낮 정치물만 보다 그거 보면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도 풀고 웃고 그랬던 기억이 그 김세웅이라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겠는데 그분이 6.25때 넘어간 걸 알고 있는데 월북을 한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분은 웃기고 어색하지도 않고.
김 교수는 우리 집 문제에 주연으로 등장하는 배우 김세영 씨에 대해 한국의 이주일, 미국의 찰리 채플린과 같았다며 국민 코미디언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이주일 씨는 198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코미디언입니다. 또 1889년 영국에서 태어난 찰리 채플린은 희극 배우의 대명사로 미국에서의 활동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김 교수는 채플린이 북한에서도 유명했다면서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북한 주민이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지처럼 하고 다니면서 그의 위에 있는 뭐 주인이든지 또 지배인이든지 항상 놀리고 망신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되게 좋아하고요. 북한에서는 또 그 이유 때문에 찰리 채플린을 좋아하는 거고.
영화 속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놀려먹는 등장 인물들을 북한 주민들이 선호했다는 점은 시사성이 큰데요. 김 교수는 코미디의 본질은 같다고 말합니다.
코미디라는 장르가 항상 뭐를 비판하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꼬이면서 말을 하고 꼬이면서 놀리고 그게 이제 코미디의 본질이 아니겠어요? 그런 코미디를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뭐 거기 리더들을 비판하든지 사회를 비판하든지 뭐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김 교수는 이 책은 결국 북한 주민이 웃는 부분과 서구인들이 웃는 부분 즉 웃음 코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문화나 세대 차이가 웃음 코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설명인데요. 20대 학생들은 우르진 문제를 보고 전혀 웃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인 자신과 아버지는 많이 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코미디에서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서 당과 국가 원수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점, 그리고 관객을 웃기려고 말과 행동으로 상대 배우를 직접적으로 비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 교수는 교육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았던 1950년대 이후 코미디가 1970년대 경희극 시대로 바뀌면서 북한 코미디의 소재가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본과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주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김 교수는 이 책에서 북한 주민의 놀이 문화로 유원지가 배경이 된 코미디 영화,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사랑과 결혼도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 서방에서처럼 영화 속 주인공의 패션 등이 유행을 만들어내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웃고 즐기는 북한 코미디 영화와 그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책 웃는 북한 사람들, 북한 코미디 영화들의 문화는 북한 주민의 일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말합니다. 이 책은 미 의회 도서관 한국관의 자료로 보관되는데요. 소냐리 사서에 따르면 의회 도서관이 북한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 북한의 코미디 영화에 대한 자료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새 북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면서 연구 대상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리 사서는 이런 배경에서 김 교수의 의회 도서관 강의는 이전에 다른 강의와 비교할 수 없게 큰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65년 9월 4일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랑의 의술을 펼쳐온 위대한 박애주의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슈바이처는 1875년 독일의 알스시 지방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20대 때 신학자와 철학자, 음악가로 이름을 날린 슈바이처는 신이 주는 행복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자 1913년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의 가봉으로 가 의료 선교 활동을 합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가봉에 자신의 재산을 들여 병원을 개설하고 흑인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슈바이처 박사는 포로로 잡히고 병원이 강제 폐쇄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평생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후 1952년 인류의 형제애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94년 9월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프랑스 파리에서 반대와 기권 없이 만장일치로 태권도를 철인 3종 경기와 함께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승인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제103차 총회에서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태권도는 올림픽에서 남자, 여자 각각 4체급씩 총 8개의 금메달이 걸린 종목이 됐습니다. 태권도는 앞서 1981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1986년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었습니다. 또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와 4년 후 개최된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는 시범 경기 종목으로 채택돼 경기를 치른 바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b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